예레미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 2절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8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아멘. 사시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마음에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집에 계신 남편 아내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살다 보면 아, 저 사람 나랑 참 안 맞네. 참 성격 안 맞네. 말하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고 하늘의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유,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실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아, 그런 사람 평생 사는 동안 피해 다니고 안 보면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일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내 원수를 예,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통합적인 메시지를 보면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죠? 왜 그러세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빚을 줬어요. 빚을.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어디까지 사랑하시라고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남편 아내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요 족속은 요 민족은 아주 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아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 하면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9장까지 올라갑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들이 얼른 쫓아나와서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롯과 두 딸은 도망을 가서 열심히 산으로 피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취한 상태에서 큰딸이 아비에게 동침하여 근친상간 속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그 후손을 모압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고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오늘 모압의 여러 지명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성읍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명도 있고 잘 모르는 지명도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명이 나올 때마다 아, 여기 모압 족속 땅에 있는 사람 사는 성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성읍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도대체 예레미야는 모압 땅을 다 돌아다녀 봤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의 구석구석 모든 성읍을 심판 때에 다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모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사람들 사해 동편에 살았습니다. 사해 동편에 살면서 외세의 침략을 그나마 적게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 이제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유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는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쭉 내려가면서 더 봐야 되는데요. 그때에 나타날 일들, 끔찍한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이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아멘. 뭐 7절 말씀까지 다 읽어보면 이제 전쟁의 칼날 앞에서 끔찍한 상황을 만나고 영아들, 아기들까지도 울부짖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압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였는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지금 여호와의 일이 뭔가요? 지금 모압에 대하여 여호와의 일이 뭔가요? 그 심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요, 우리가 천국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시죠? 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백보좌 앞에 서면 그게 무슨 백보좌죠? 그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도 생각하고 심판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압을 심판하실 때 주저주저 하는 사람, 게을리하는 사람, 그것도 심판 대상이라, 그것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막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너무 업되시는 것도 이게 균형을 잃은 신앙이고요. 너무 막 죄 때문에 벌벌벌벌 떠시면서 정죄당할까봐 우리가 마음 졸여하는 것도 그 균형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의 중심을 말씀의 뿌리로 튼튼하게 내리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신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이유가 이제 13절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 지명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모압 족속의 국가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이스라엘에서 베델에다가 뭘 세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래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규합을 이루려고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압 너희는 뭘 세워놓고 숭배한다고요? 그모스 신을 세워놓고 너희를 섬기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13절 말미에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는 집에다가 이렇게 우상 같은 거 세워놓고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자칫하면 그 선을 넘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왜 자꾸 갖고 싶은 마음에 들고 물질에 소욕이 생기는 거, 저거 없으면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그게 제 마음의 우상인 거죠. 마음을 거기 온통 빼앗겨 있다. 신경이 온통 거기에 가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온통 신경이 가는 데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이 자식에게 갑니다. 자녀에게 갈 필요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리니까요. 근데 장모님이 와가지고 작년에 애를 한 3개월 봐주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조목사, 애 너무 사랑하고 오냐오냐 하지 말게. 하나님 싫어하시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저한테 주신 장로님의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가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이해 다 되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온통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게 제 정신과 신앙이 거기에 다 빼앗겨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럼 딱 끊어요. 자식 새끼고 뭐고 있는 저리 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 날 때마다 밥 한 끼 입에 떠줄 때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요. 애가 뭐 모릅니다. 애 전혀 모르죠. 이제 뭐 19개월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애 보는 앞에서 제가 성경 읽어줍니다. 설교라도 틀어놓고 성경을 읽어주면요. 애가 벌써요. 아멘 아멘 그럽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성경 제가 읽었거든요. 큰 소리로. 혼자서 아멘 아멘 해요. 찬송가만 틀어주면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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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이후에 빨리 배운 단어가 아멘하고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참 보람을 느껴요. 아, 장모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참 기뻐하실까?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드리면. 그거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종단에는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모스 신 앞에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모스 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또 이게 싫어하셨던 이유가 거기 앞에서도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제물로 태워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게 이제 모압 족속을 심판하셔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모압 땅이 이게 지형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포도주를 담아놓은 것처럼 맛이 변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서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이 적다 보니까 안일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여태껏 산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나요? 그모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요거 이제 심판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쭉 내려가 보시면 29절 30절 말씀에 사람이 편안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아멘. 예로부터 이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했던 삶을 살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늘 안전하다. 우리는 늘 잘 산다. 외세의 침략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자고가 되었고 오만이 되었고 마음의 거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게 한 주전 600년 되니까 쭉 한 12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도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아멘. 이사야 16장에서 이미 한 120년 전에 모압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교만이라는 단어를 마치 모압의 대명사처럼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 또 이만큼 그래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셔서 예배하고 사는 거 다 누가 주신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그걸 금으로 쓰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좋은 데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잘해서 자기 오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대상이 된 겁니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 제가 마지막에 나눌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나를 낮추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로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거 좀 어떻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졌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나를 괴롭게 하고 참 하는 짓마다 밉상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거 저 사람은 잘안 됐으면 하고 또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저런 사람은 또잘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담은 사람은요, 심판이 임할 때 박수를 안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울며 부르짖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 말씀이 31절부터 3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 저건 모압 족속. 저도 모압 족속을 보면서 참 마음에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게요. 민수기 23장, 24장, 25장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딱두 가지 사건이 집중적으로 모압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어느 선지자를 가서 뇌물로 매수하죠? 발람 선지자를 매수에다가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광야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달라고 그러나요? 그 가서 저주 좀 해주라고,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바알불 사건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제사장에서 광란의 음란 행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다가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모압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가슴에서 이 깊은 데서부터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들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광야에 있을 때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저주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죄짓게 했던 모압 족속들 하나님 아주 벌을 내실 때 씨를 말려주십시오. 가슴이 그냥 흥합니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 참 은혜롭게 들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모압의 후손들, 암몬의 후손들, 이제 지금 아랍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마귀적 대상에 갖다 놓으시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아주 불편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신앙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압 족속을 내가 돌이키리라, 돌이키리라. 그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 48장이 마감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4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47절 말씀에 딱 담아 놓으셔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개역 개정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시면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압 포로 되었던 모압 족속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이방 열방의 족속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 열국 열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기셨죠?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족속들, 아랍에 있는 많은 모압 족속들, 블레셋 족,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암몬 족속의 후손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사람들, 이슬람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해하고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그런 속 좁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넓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호흡하고 사는 것, 밥 한 끼 입에 넣고 사는 것, 오늘도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로 하루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온 열방이 주님 안에 돌아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꿈꾸며 마음에 품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